인사가 곧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나 사람이 사실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참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 아, 참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 참 붙여주셔서 아, 참 너무 귀하고 좋았다, 그분하고 함께하는 시간 참 행복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뭐 때가 되면 선거를 합니다만 선거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정치를 또 혹은 우리의 경제를 맡기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뽑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얼마나 많은 또 그 심혈을 기울이셨고 또 신중을 기울이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책임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을 지금 뽑는 자리거든요. 마치 이 축구선수 11명 그 뭐 엔트리 뽑듯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갔어요. 근데 이왕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사람들을 좀 뽑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준으로 보면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뭐 한 옥스퍼드대나 아니면 뭐 스탠퍼드나 좀 좋은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 또 뭐 가문이 좀 왕족이나 귀족처럼 좀 고귀한 혈통들, 뭐 학벌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또 지혜롭거나 혹은 성격이 아주 좋아서 성품으로 좀 유명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을 좀 가려서 골라서 좀 뽑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하고 경제하는 사람들도 회사에 어떤 임원을 맡겨도 그 사람 막 백그라운드 막 다 조사하잖아요. 미국도 가버먼트를 위해서 일하려면 몇 개월 동안 먼저 스크린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이거 찾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한번 이름 촥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사실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서 어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게다가 마태를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난받고 미움받던 직업이 있었다면 세리예요. 텍스 컬렉 하는 사람. 마태가 그것을 바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명단을 보면 야, 이거 예수님께서 크게 실수하신 것 아닌가? 우리 그 옛 속담처럼 장고 끝에 악수 준다고. 예수님께서 이거 길게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마저 사실 들 정도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뭐 어부도 있었고 종교 활동가도 있었고 지금 또 얘기 드린 것처럼 세리도 있었고 온갖 배경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명단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배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 못 배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는데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모난 사람도 이 안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사회적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무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밤새도록 기도한 장면은 흔치 않아요. 제자들을 뽑기 전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뽑는 사역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 문맥을 보면,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은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그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대충 주변에 아무 사람이나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별하고 선별하여서 뽑은 인원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 왜 이 사람들인가? 아,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당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 더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또 가난해 보이고 성격도 모난 이 사람들을 뽑았나?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치 보석이 숨겨있는 그 원석을 캐내는 전문 광부의 눈처럼, 예리한 눈처럼 이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꾼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님은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겨야 하는 것은 물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며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차, 입고 있는 옷, 이런 거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거죠. 뭐 믿는 사람들의 영혼만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훗날 심판의 부활로서 다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이 열두 제자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열두 제자들을 뽑는데, 오늘 무슨 뭐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 입사할 때 적성검사 보고, 무슨 서류시험 줘서 국어, 수학, 영어시험 봐라, 높은 점수 얻은 사람이 제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어떻게 뭐 교회를 선택한 것,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영어로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사역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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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십시오. 그런데도 피할 수 없다면 설교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1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야, 너 와서 이거 해, 너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부르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요, 어떤 뭐 성직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해서 듣지 마시고요, 신약을 보면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까지 갈릴리에서 금을 내리고 금을 올리고 물고기 잡고 개 잡고 뭐 그렇게 살아갔던 평범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금 걷고 종교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 평범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자 놀랍게 변화된 거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예 요원들, 특공대로 변했던 거예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들, 세금 걷던 일 하던, 그러니까 오피스 잡 하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권능을 일으키는 사도들로 변화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왔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교회들도 막 국회의원 오고 뭐 어디서 참 뭐 돈 많이 번 분들 오면 막 좋은 자리 앉히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범함이 그 사람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엘리야도 성격이 있고 또 마음에 동하는 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죠. 또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왕이 신하들에게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권능 우리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단계가 있고 그 신앙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자녀가 되면 2단계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예요. 거기 쓰였던 단어가 파워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그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야, 너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마. 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마.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 뭐 이러한 뉘앙스로 좀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마을에 돌아다녔어요. 데가볼리라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열 개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열 개의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 다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헬라어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면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거라사 지방, 그 돼지치고 있었던 이방인 사람들도 가셔서 만나셨던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하고 만났던 것에 대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뭐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 분명 주님의 계획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이너 서클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막 단기 선교도 교회에서 나가죠. 뭐 멕시코도 가고 뭐 에이시아 지역 갈 때도 있고 혹은 뭐 남미 지역 갈 때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갑니다만, 사실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친구들, 또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인종, 피부 색깔, 국적, 성, 뭐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당했던 사역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이 얘기를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8절 보시면 병든 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했던 내용도 기억나시죠?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분량을 넓혀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아, 난 요 정도야,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실 권능과 권세를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함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좀 주목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물론 일꾼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치 레위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옛날에 그 제사 드렸던 재물에 예를 들면 번제라면 어떠한 그런 가죽이나 화목 재물이면 오른쪽 뒷다리를 대제사장이 가져갔던 것처럼 그 몫이 있는 것은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주는 페이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막대한 부와 이익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거저 받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우리가 뭐 돈 받고 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눠줄 때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이런 기적과 권세를 가지고 마치 이것을 무슨 물 장사하듯이 뭐 물건 장사하듯이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 가져오십시오, 기도 받으려면 이거 얼마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거짓이고 가짜고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거죠. 과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 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제자는 과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이 참된 주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밑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죠. 올 우리 교회 표 한 번만 다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라.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아,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들로 딸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셔서요, 오늘도 믿음의 분량을 한 번 더 키워봅시다. 더 넓혀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고기 잡고 서류 관리하고 세금 걷고 또 하나님 종교 활동하던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의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또한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라 여김받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는 작다 여김받는 자들이 주님 나라에서는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작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도 이미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주님 넓혀주셔서 이전에 감당해 왔던 사역의 분량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 사랑이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하기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